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매체들이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4일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지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에서 매우 활발한 변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방송에 지난 며칠 동안 핵실험장 주변과 두 곳의 갱도에서 차량과 요원, 장비 등의 대규모 움직임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활동이 중단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들은 북한 당국이 과거 핵실험을 하기 전에 보였던 변화 양식과 비슷하다며 이는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모든 최종 단계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팍스 뉴스와 AFP 통신도 미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장이 빠르면 이달 말에 실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와 통일부 대변인도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몇 시간 안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과 한국군이 연합자산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확산 방지법을 위반한 10개 나라, 개인과 기업 30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이 미사일과 관련한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고 수출입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21일자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업체인 생필무역회사 등 11개 기업과 개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을 이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중 중국이 총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 정부 부처와의 상품, 서비스, 기술 조달과 계약이 전면 금지됩니다.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24일 치료를 받던 75살의 남성 레슬리 로드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한 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테러가 범인 칼리드 마수디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수디와 관련한 시민들의 제보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11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10명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마수디는 지난 22일 런던의 의사당 근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차량으로 인파를 공격한 뒤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이 공격으로 50명이 다쳤고 이 중 3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명은 계속 중태에 빠져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4일 구금 6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30여 년간 철권 통치를 하다 지난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때 국민들의 혁명 운동으로 권좌에서 축출됐었습니다. 특히 2012년엔 시위 때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감옥과 병원을 오가며 살인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이달 초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올해 88살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이날 치료를 받던 군 병원을 떠나 수도 카이로 북쪽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프랑스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마린 르펜 후보와 만났습니다. 구구정당 국민 전선을 이끌고 있는 르펜 후보는 이날 러시아 하원인 두마를 방문한 뒤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르펜 후보는 두마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세상을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 세력들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기업 등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동해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m 안팎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Así queda decidido.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신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Japan shares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일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북한이 즉각 국제 사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에 열리는 37차 인권 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2019년 3월에 40차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서울사무소 확대에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목표는 바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계속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서울사무소의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처벌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유엔의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에는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19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3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와 엔진 시험은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발사와 엔진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2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한 데 이어 이번 발사를 강행했다며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북한 동과 안보리에 대한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저항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북한의 부과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무엇보다 지난해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명시된 포괄적 조치와 관련해 그렇게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321호와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고출력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더 빈번해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례적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나아가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북한의 자위적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6일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핵 전쟁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자신들의 전략군도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정례화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위적 대응 조치라든가 정상적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해왔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전략군의 로켓 발사 훈련 정례화가 연례적인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서든 군대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국가 방위를 책임진 군대가 유엔의 승인이나 국제협약의 조항을 따지며 훈련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주권국가 군대의 훈련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정례화 언급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언급이라며 북한이 정례적 훈련을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을 더 자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1년에 한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정례화라며 정례화라는 말이 곧바로 미사일 도발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정례화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해만 무려 19차례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3차례나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례화를 들고 나온 실제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이 도발이 아님을 항변하고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피해보려는 계산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그 유엔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정상적인,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례적인 발사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문가들은 나아가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 훈련의 이유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자꾸 도발이 도발하지만 니들도 훈련하잖아. 나도 훈련이야라는 거죠. 니들 때문에 하는 훈련이야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우리도 정례훈련이니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말고 니들도 연합훈련 중단해라. 뭐 이런 뜻이 숨어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고도의 군사기술을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북한 측 언행들이 그만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음 달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 물자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한 연합사령부가 24일 밝혔습니다. 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 군수품 반입 항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연습과 함께 해상과 공중, 지상 등에서 미한 동맹의 여러 분야 군수 전력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사령부는 두 나라 군이 과거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지만 이번에는 병력과 장비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는 계측 장비 등의 갱도 반입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며칠 내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수시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한연합자산으로 북한 핵 관련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지휘부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도 2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는 계측 장비 등의 핵실험장 갱도 반입 여부와 관련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여러 갱도 가운데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갱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느 갱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준비 과정이 그만큼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009년 5월 실시된 2차 핵실험과 2013년 2월 실시된 3차 핵실험 그리고 지난해 1월 실시된 4차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장소는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2번 갱도에서 400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와 AFP통신 등은 최근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이 빠르면 이달 말 실시될 수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콘스턴트 피닉스가 일본에 급파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에서 대기를 분석해왔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지금 한국의 상황을 잘못 판단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발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의지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하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드는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23일 발의된 결의안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공화당의 태두 이후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취한 보복 조치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미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동맹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가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한 사실을 지적한 뒤 실제로 한국과 한국 내 기업, 국민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내 55개 롯데 매장과 한국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중단, 한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 음악 공연이 취소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 제리 코널리, 피터 로스캠, 아미베라, 톰 마리노 하원 의원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 결의안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적시 배치를 지지하고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BX와 같은 화학무기 사용 등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막는 데 있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 하원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 하원 결의안이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을 총망라에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보복 조치의 중단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미 의회 차원의 대응 형식과 수준이 중국의 보복 수위 고조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기업 등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준 혐의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생필무역회사가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자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 독립체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북한 기업 한 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생필 무역 회사를 비롯한 11개 기업과 개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는 해당 기업과 개인이 속한 국가나 정부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11개 기업과 개인 제재 명단 가운데는 닝보 신세기 수출입 유한 회사, 시노텍 탄소 흑연 회사 등 중국 기업과 개인이 9개로 가장 많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외에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마부르카 무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확산이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며 앞으로 계속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법에 따라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19개 기업과 개인이 이란, 북한, 시리아의 다자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았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정부 부처와의 상품, 서비스, 기술 조달과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 탄약 통제 목록에 명시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 가운데 하나인 원유와 석유 제품이 미국에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하원이 해당 품목의 대북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이 수입한 원유와 석유 제품의 규모는 약 4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그해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약 11.5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은 섬유류 그리고 기계 전기기기와 함께 북한의 3대 수입 품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원유와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 금지를 담은 대북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인도적 목적으로 쓰이는 중유를 제외한 나머지 원유, 석유 관련 제품의 대북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됩니다. 전 세계 무역 통계를 제공하는 GTA 자료에 따르면 원유와 석유 제품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였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과 지원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GTA는 2015년 한 해 원유 약 52만 톤, 2억 8천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팔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의 유지 보수를 위해 중국이 한 해 적어도 50만 톤의 원유를 송유관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GTA는 이 수치에 당시 국제 유가를 적용해 원유 수입액을 산출했습니다. 원유 외에 석유와 역청유 약 1억 1천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고 또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 약 1,40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는 2015년 기준으로 석유 제품 약 3천만 달러치를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석유와 역청유 제품이 가장 많았고 원유 수출은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705와 2321호를 통해 석탄이나 철광석, 항공유 등의 대북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나 석유 제품은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홍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각국에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국제 거래를 옥죄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금강산 관광 여객선 유치에 나서자 국무부는 제재 국면임을 강조하며 각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홍보에 나선 데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UN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개발총회사는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에서 3만 톤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국 단독 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투자를 고려할 잠재 기업에 전할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무역, 금융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ill demonstrate global consensus in imposing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transactions, and weapons-related programs.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5명 중 2명은 영양 부족이고 전체 인구의 70%가 식량 배급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의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13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중 50%가 식량 지원, 40%가 에너지 지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황해남도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해 광부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 광산의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이 황해남도 광산에서 광부 6명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그들은 오늘도 말리마 대진군 대호에 함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올 1월 사망한 황해남도 은율광산 광부 6명을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은율광산 기사장 안윤석 등 광부 7명은 지난 1월 9일 막장에서 작업 중 갱도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윤석을 비롯한 3명은 무너진 갱 안에서 버티다 이 중 한 명만 열흘 만에 구조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채광장에 있던 4명은 모두 희생됐습니다. 신문은 이 사고를 불의의 자연재해로 표현하면서 사망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충성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번에 희생된 광부 6명이 속도전에 내몰렸다가 희생됐을 공산이 크다고 말합니다. 기사 내용에 광부들이 신년사 과업 관철을 위해 1월 전투의 중요성에 대해서 불같은 맹세를 다졌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광부들이 말리마 속도전에 투입됐다가 희생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양강도 회산에 살다가 지난 2007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최명철 씨입니다.
200일 전투요. 뭐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안전도 뭐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하니까 사고 날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맞서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말리마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평양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광산을 비롯한 공사장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금강산 발전소 건설, 뭐 남포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건설 뭐 이런 게 이제 큰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희생되고 이런 걸 내부적으로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함경남도 라흥광산에서 근무하다 2009년 탈북한 최연준 씨는 북한 광산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발목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막장에서 석탄이나 철광석을 캐려면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동발목을 세워놔야 하는데 그냥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동발목을 세워도 뭐 속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두 대를 세우고 한 대를 팔아먹어서 배고픈 거 달래고 그러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가스 폭발도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탄광 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 갱도에 가스 측정 장비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막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런 장비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최연준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냄새 맡고 알고 사람이 감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장비가 어디 세상에 그런 장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그런 장비를 저는 본 생각이 안 나요.
최연준 씨는 북한 광산의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광부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기계로 탄을 캐지만 북한에서는 호미와 삼태기가 고작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차려지는 거는 호미하고 삼태기라고 옛날에 그 옥수수나 콩 같은 거 넣고 바람 불 때 키질해서 껍질 날려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착착착 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삼태기라고 하는데 호미하고 그 삼태기밖에 없어요. 광산에서 일하는데 개미가 땅을 굴듯이 그냥 호미로 앉아서 굴는 게 광산에서는 최고의 일이거든요.
북한 광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이 광산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전체 주민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등 출신 성분별로 분류해놨는데 최하층인 적대 계층은 광산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저 가장 어렵고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이제 광산업이죠. 탄광, 광산, 그다음에 농장. 거기에는 이제 가장 그 백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분이 나쁘거나 가정적 배경이 나쁜 그런 사람들 골라서 보내죠.
북한 내 관리소와 교화소가 자체적으로 광산을 운영하며 수감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광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북한의 외화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광산에서 일하던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금, 은, 석탄, 철광석, 구리, 중석 등 5조 7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고 주요 광산만 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를 인용해 인도 정부의 해외 무역국장이 북한산 탱크와 군용 차량 등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류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인도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북한산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5가 통과된 지 11년 만입니다. 안보리 결의 17185는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1,8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어린이 130만 명을 포함해 주민 10명 중 7명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평균 식량 배급량이 300g과 380g 사이였다며 이는 유엔이 밝힌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시급한 식량과 보건, 위생 사업을 위해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유럽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22일 북한 주민의 고립 탈피를 위한 정보의 힘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은 전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북한 주민에게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계와 분석을 통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권소위원회 라즐로 퇴케스 부위원장과 오스트리아 출신 폴 루비히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부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직업전문학교가 탈북자들에게 의류 전문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과 함께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과정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대학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특히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도 우리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종목적으로 생활하는 데 편하도록 얘기를 해줄 거예요. 괜찮죠?
네.
예, 일단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DA 실용전문학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 전공 가운데 패션학부에서 세터민 단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SDA 실용전문학교 패션학부의 최수연 교수입니다.
뭐 일단 이제 탈북민 그분들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생활에 적응하려니까 공부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의상 패션 이런 쪽을 다루는 쪽을 배워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직장 생활 말고도 자기가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권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대학생활처럼 똑같이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며 기회가 되면 자신의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패션쇼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문학사 학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돼서 학사를 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똑같이 이제 대학생활처럼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즐겁게 기회가 되면 또 패션쇼나 이런 데도 참가할 수 있고 이렇도록 이제 장려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이고 쓰이는 용어 자체가 외국어가 많다 보니 탈북민들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누구 못지않게 저기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론적인 데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 단계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단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처음 이제 패션 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수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 하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꿈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중도에 포기는 없습니다. 탈북민 이지혜 씨는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잠깐 포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더 단단한 각오로 공부를 끝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7년 전에 이거 배우다가 제가 그만둔 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조금 마음이 허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기대감 있죠? 설레고. 패션 쪽은 워낙 길이 험난해가지고 지금은 그래요. 마음상 준비는 감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는 건데 패션 경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패션 쪽에 조금 능력을 좀 발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탈북민 민지혜 씨는 유명인들의 의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꿈이라면서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코디네이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스타일.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 있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코디를 입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동네가 전염이 돼요. 항상 그렇게 이쁘고 이뻐가지고 여기 와서도 보면 새로운 시장이요 괜찮다 찍으면 그렇게 되게 판매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도 그런 데 좀 소질이 있으면 잘 팔리잖아요. 그럼 내가 거절인데 여기 와서 그 과정을 돌아가면 전문학사 학사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런 모양으로 할까 저런 모양으로 할까 이런 걸 생각해내는 사람이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해냈다. 그럼 본인도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 옷에서는.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가 상상을 해서 뭔가 나 이걸 해야지 하고 마음먹을 때
실력과 기술을 키우면서 꿈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내딛고 있는 탈북민 학생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모든 게 낯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작은 조언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때론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패션학부에서 과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우 씨입니다.
뭐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하고 싶고요. 어떤 뭐 불편함이라든지 없도록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싶으니까 같은 마음일 테니까 뭐 학교 다니다가 불편한 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에러 사항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어떤 분야든 다 그렇지만 이 패션 분야는 더더군다나 실력이 중요시 되는 학과이기도 한데요. 또 유행에 민감한 분야이다 보니 남다른 감각과 또 실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수영 교수는 탈북민들이 무엇보다 수업에 대한 열애가 뛰어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서 뭐 엄청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제물 같은 거를 잘 열심히 만들어내시고 또 뿌듯해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본인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분위기에도 내 공부만 신경 쓰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실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보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 졸업 작품전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동해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m 안팎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0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10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1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오늘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0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구름 끼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m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지금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새 건강보험 개혁안의 표결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안을 철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철회를 공식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이동하는 건 점증하는 고통과 함께 온다며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새 법안은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새 법안은 오바마 케어에 있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건을 빼고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구와 가족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보조금이 여전히 많다며 표결을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견이 많이 좁아졌었다며 반대한 의원들의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의장은 서로 모두를 비난하지 않겠다면서 그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 표결이 이날 철회돼 오바마 케어는 당분간 계속 가동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 매체들이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4일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지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에서 매우 활발한 변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방송에 지난 몇 주 동안 핵실험장 주변과 두 곳의 갱도에서 차량과 요원, 장비 등 대규모 움직임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활동이 중단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들은 북한 당국이 과거 핵실험을 하기 직전에 보였던 변화 양식과 비슷하다며 이는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모든 단계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폭스뉴스와 AFP통신도 미 국방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이 빠르면 이달 말에 실시될 수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와 통일부 대변인도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몇 시간 안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확산 방지법을 위반한 10개 나라의 개인과 기업 30개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이 미사일과 관련한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고 수출입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21일자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업체인 생필 무역회사 등 11개 기업과 개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을 이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은 특히 중국이 총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재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 정부 부처와의 상품, 서비스, 기술 조달과 계약이 모두 금지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4일 구금 6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30년간 철권 독재 통치를 하다 지난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때 국민들의 혁명 봉기로 권좌에서 축출됐었습니다. 특히 2012년엔 시위 때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감옥과 병원을 오가며 살인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이달 초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올해 88살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이날 치료를 받던 군병원을 떠나 수도 카이로의 북부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24일 치료를 받던 75살의 남성 레슬리 로드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한 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11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10명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